예, 그러면은 희생의 원칙에 의해서 최근에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는 시각장애인이 안마사를 독점할 수 있는 그런 복지부령의 안마사에 관한 그 규칙을 위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례와 최근에 그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무시하고 의료법을 통해서 동일한 내용을 입법한 국회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똑같은 논의란 말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어떤 평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리얼 월드에서. 그럼 이것을 우리가 희생의 원칙에 의해서 검토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변호 가능한 분배 내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안마사를 자유롭게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 대해서 자유의 제약이 없어. 그래서 안마사를 한다는 것은, 변호 가능한 분배 내에서 자신이 충분히 공정하게 향유할 수 있는 가치 내에 있는 어떤 자유들이거든요. 그런 자유들을 평등을 위해서 못하게 하면은, 그런 안마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희생된 겁니다. 물론 이제 안마사가 자기 직업 영역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전혀 희생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특별히, 단지 그런 직업 영역을 자신의 어떤 직역으로 삼고 있다는 이유에서 삶의 기회를 평등하게 대우받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것은 자원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드워킹이 경매시장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소망과 기획을 이미 알고 있죠.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안마사 쪽의 직업 기획을 선택한 사람들이 경매를 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아예 그걸 못 해버리면은 그런 기준선을 채택해버리면은 그것은 그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안마사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뭐 록펠러가 되어야지 안마사가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그래서 안마 생존권과 뭐 직업의 선택의 자유 이렇게 자꾸 대립을 시키는데 그 의료법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법이에요. 그래서 의료법을 위반해 가지고 하면 쇠고랑을 찹니다. 뭐 십전 대보천이 뭐 녹동달 오리골드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사세요 사세요 이러면은 쇠고랑 딱 차게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이 유사 안마라고 이제 그 포괄되는 그 수기법 식 안마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지 않는 안마들은 이 의료법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엄격히 적용시키면 발 마사지, 경락 마사지, 뭐 모든 마사지는 전부 불법이에요. 그런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60만 명에 달하는데 전체 시각장애인 제가 2004년도 통계를 보니까 1, 2급 장애인을 포함하면은 약 3만 5천 명인데 그중에 2천 명이 실제로 안마사로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장애인이 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안마사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을 다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윈도우에서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 많은 보조 프로그램도 개발되고 있고 즉왜 희생을 그 안마사를 직업 영역으로 택하는 사람들이 다 받아야 하는가 이 말이죠. 분명히 장애에 대해서 어떤 그 자원의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보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사회에 있는데 돈을 듬뿍듬뿍 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안마를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이 돈을 듬뿍듬뿍 내가지고 그런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전용 도서관들을 각지에 만들고, 그리고 어떤 그 시각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일을 공공직역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시각장애인들이 자원의 평등의 체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 모두의 비용 부담으로 해야지 어떤 특정한 직역의 사람들을 쇠고랑차게 만듦으로써 한다는 것은 우리 희생의 원칙을 적어도 통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많은 비판을 받은 것은 좀 배려 깊지 않았다. 바로 위헌 판결을 해버렸죠. 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었으면 헌법 불합치 판결을 하고 잠정적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한 2년 정도의 시한을 정했을 겁니다. 그래서 2년 정도의 세금과 기금을 마련하고 다양한 어떤 직역과 그런 걸 마련해야 돼. 그래서 어떤 선진국가 OECD 선진국가에서도 안마사 그래 너희들은 평생 안마사만 하고 살아라 이러면서 다른 어떤 실효적인 자아실현을 할수 있는 다른 보조를 하지 않는 그런 국가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대안적인 해결책들을 폭넓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를 좁혀가지고 발 마사지, 경락 마사지 하는 사람 쇠고랑 가고 나는 어차피 경락 마사지 그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거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히 생겨야 한다는 자원의 평등론에 들맞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우리 유념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눠준 질문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우리가 5장부터 9장까지는 강의를 안 하죠. 안 하기 때문에 이 챕터를 그렇다고 안 읽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 되게 중요한 챕터인데 우리가 이때까지 읽은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혼자서 쭉쭉 읽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도 이 부분은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없고 이 질문들을 먼저 읽고 책을 읽으셔도 좋고 책을 다 읽으시고 질문들을 읽어도 좋은데 답안을 한 번씩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로 보내주시면 비공개로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메일로 보내주시고 ROEMER 골뱅이 한메일.net인데 여기로 주시면 되고 그냥 다른 사람한테도 보이고 싶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코멘트를 받고 싶다 이러면은 자유 게시판에 올리시면은 코멘트를 하고 만약에 그것이 괜찮으면은 코멘트와 함께 강의 게시판 밑에 첨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코멘트를 뭐 대단한 거 하는 게 아니고 드워킹의 책의 내용이나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경우만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은 이제 자유주의 공동체에 대한 것인데 문제 1과 뭐 윤리적 환경에 대해서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들고 나와가지고 집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논박을 비판하는 방법. 이게 그 내용이 들어있고, 문제 2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보통, 설문조사를 해도, 뭐, 이렇게 나와도, 네 말은 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그리고 이제 그 용어상, 성매매라는 말은 이제 그 행위를 여성은 피해자 구조고 이제 성수요자와 중개자가 가해자다 이런 전제에서 사용하는 단어고 매매춘은 좀 중립적인 용어라고나 할까. 그리고 성노동 이런 것은 그것을 어떤 강압적인 환경, 잘못된 어떤 노동 환경, 이런 거라든지, 사회의 어떤 시선들이 문제지, 그것을 하나의 가치를 재생산의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의 하나로 보겠다라는 입장의 사람들은, 성노동, 성노동 행위, 성노동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는데, 제가 요 쟁점, 여러 쟁점에 대해서는 콜브그 호프집에서 다루었고, 여기서는 이제 비판적 이해관심에 대한 구성적 견해를 택해서 네 말은 말이 아니다 라는 네가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너의 말이 아니다 이런 어떤 입장을 좀 비판할 수 있는 근거를 도어킹 책에서 좀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문제 3은 이제 스테판 뮐호르의 이제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논점, 샌들이나 맥킨타이어가 공동삶에 대한 어떤 관점을 제시하고 자유주의적 인간관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비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치 철학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드워킹이 가장 솔직하고 노골적으로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동 삶에 대한 어떤 견해가 틀렸다. 이뭐 자유주의 인간관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 삶에 대한 견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드워킹의 반박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것도 잘 숙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6장 평등과 좋은 삶에서 요거는 우리가 나이는 점점 먹어가지만 아직까지 삶이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혼란을 없애는데 조그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챕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1에서는 이제 영철이의 삶을 제시했는데 영철이의 삶이 참 인기가 좋은 삶이란 말입니다. 그 영철이가 설문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무라카미 류라는 사람의 그 육구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사악한 자들에게 복수하는 길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뭐 이런 철학을 제시했는데 그 철학이 맞는 것인지, 그 철학이 제 생각에 뭐 소설가가 제시하기에 틀린 철학은 아닌데, 우리가 어떤 변호 가능한 분배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가치의 양, 이런 거라든지, 어떤 도전 모델에 의한 검토, 이런 걸로 다각도로 어떤 삶을 평가할 척도가 필요해서 자기 삶의 중심을 좀 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말고, 사람이 뭐 어떨 때는 이 원칙을 확 경도됐다가 어떨 때는 역시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장땡이야 이렇게 했다가 사람이 갈대같이 왔다 갔다 흔들리기가 쉽기 때문에 이 드워킨의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의 그 인생관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인은 아까 우리가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을 자연의 평등으로 건너게 하는 다리 버전의 여러 가지 기준선들에 의해서 비판해 보았던 중학교의 의무 교육을 6장에서 제시된 문화적 온정주의에 대한 구성적 견해와 부가적 견해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구성적 견해에 의해서 논박해 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은 문의의 질문이는 더킨 책에 예외 규칙은 나와 있는데 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예외 규칙에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중등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반띵 할때 반이죠. 반자율적 판단이 가능한다는 점. 그러니까 아예 자율적 판단을 할수 없는 신생아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문화적 온정주의, 구성적 견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의 규칙에 어떤 변형이 필요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 한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 보호법이나 뭐 체벌 문제라든지 두발 제한 문제라든지 그 밖에 많은 문제에 있어서 성인들에 대해서 논의되던 모든 자유주의 원칙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단순히,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버리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장, 8장, 9장은 좀 포괄적인 문제를 제시했는데, 반답식 문제이기 때문에 잘풀수 있을 겁니다. 9장의 문의는 이견이 있으면 이제 전개 보라는 이야기인데 이견이 없다면 서술하는 걸 촉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교육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은 없지만 보통 이제 비판적 토론, 자기 생각을 말하게 하는 그런 수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 갖다 교실에서 바로 도입하려는 시도가 많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비판적인 토론이라는 것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는 것은 기본적 개념에 대한 어떤 숙지와 쟁점을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요두개 이상의 어떤 선습자, 선학자의 이론들을 검토해봄으로써 자신의 이론도 개발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냥 단순히 사회적 쟁점들을 던져놓고 그만 한번 토론해봐라 이러면서 그렇게 토론을 하는 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냥 한번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한번 경험해봤다 이런 거 이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기 생각을 말이라 이러는데 자기 생각이냐 아니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이 진짜 자기 생각 그러면 오리지널을 의미하는 건데 오리지널한 걸 갖다가 4천만 국민이 다 가지려면 4천만 개의 오리지널한 의견이 있게 되는데 그게 바람직한 상태로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보면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의견을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과 어떤 견해를 알고 있는 것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적으로 활력 있는 사람은 어떤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관습과 전통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다양한 사고 실험과 실험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미 옳다고 간주된 그러한 생각들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검토할 수 있는 어떤 자유를 향유하는 거죠. 그러한 자유를 체계적으로 향유한 뒤에 나오는 결론이 바로 알고 있는 것이죠. know라는 거죠. 근데 accept 받아들였다. accept a certain view. 어떤 견해를 받아들인 거는 그냥 뭐 좋아서 뭐 그냥 머리맡에서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와 비슷해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집에서 20년 동안 조선일보를 봤는데 조선일보가 그렇게 말해서 아니면 누가 꼴보기 싫어서 노무현이 깍두기처럼 머리를 깎고 실룩실룩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꼴보기 싫어서 걔가 하는 말은 다 싫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견해를 받아들이는 거는 견해를 어셉트하는 것이지 노우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그럼 노후 한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선습자의 어떤 생각들을 잘 살펴보고 그 개념을 잘 숙지하고 항상 그 분야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논의의 차원들을 구분하고 윤리적 차원, 사회학적 차원, 정책 효과상의 차원 관련된 이익들을 다 고려했을 때 우리 어떤 정책에 대해서 사회적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인데. 뭐 사회 수업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교사는 사회만 보고 토론해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주입식 수업이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나라 교육이 주입식이기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는데 그러면 강의를 하는 일방적인 강의를 하는 것이 주입식이냐? 아, 그게 주입식이 아니고. 제가 볼때 주입식은 쟁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선습자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 결론만을 한 사람의 어떤 결론만을 암기해서 그 암기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를 성적으로 평가해서 그것을 다음 단계의 어떤 교육기관으로 진학하는 데 쓰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선습자의 이야기를 그것을 보다 더잘 이해한 사람한테 듣지 않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뭐 무전제의 상태에서 토론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비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나서 계급장 떼고 맞장 붙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판적으로 도킹의 자유주의적 평등이다, 이러면 이 책을 먼저 숙지를 다한 다음에 도킹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뭐 중간중간 제가 평도 했지만 제 평을 포함해서 비판할 점이 있다면은 자유롭게 자유 게시판을 통해서 글을 이제 올리시거나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거나 이렇게 다른 학자들의 논거를 제시하시거나 이런 어떤 보다 넓은 과정, 넓은 시간적, 공간적 과정을 통해서 그러한 비판적인 수업들이 탄생하는 것이지 한 시간 내에 그런 걸다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론식 수업, 비판적인 그 강의, 뭐 이거에 대한 통섭적인 오해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밝혀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사장 정치적 평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